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하게 된 나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과 재물이 꼭 필요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는 신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이 생긴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한다면 답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죠.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에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받는 복은 돈과 재물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돈과 재물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인간관계도 철저하게 돈이 되는 만남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변해된 신자들은 돈과 재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영 형제님이 좋은 신자들을 많이 만나셨나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과 재물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삶의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돈과 재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 거죠.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고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처럼 내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세금의 형식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집인 성전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집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면 당연히 돈을 낼 필요가 없겠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입장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을 멀리하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자세라고 생각한 나머지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보니 돈이 필요 없는 예수님조차 돈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돈과 재물을 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말씀만 본다면 치우칠 수 있으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균형 잡힌 해석이 필요하죠. 성경에는 돈과 물질을 경계하는 말씀도 있고 반대로 돈을 버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돈과 재물을 경계하는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죠. 돈과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청년인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만약 돈과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그 반대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전부 천국에 가게 될까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전부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잖아요.
아, 그럼 돈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재산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죠. 성경에 돈과 재물을 경계하라는 말씀은 전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우리는 돈과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지만 신자들은 돈과 재물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욕심내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악한 일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씀 같아요.
사람은 돈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기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말씀만 보면 돈을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서 도우 닦듯이 살아야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돈과 재물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10장 22절, 13장 11절, 2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질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케 하시고 근심을 겸하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재물을 얻고 풍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을 얻고 부유하게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잠언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난하게 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하거나 너희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일한 값을 주지 않거나 빼앗는 것을 책망하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무조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외적인 모습들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성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 지역에 전하던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부자였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루디아가 부자였나요? 이 말씀만으로는 부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루디아가 자주장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장사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겉옷 한 벌이 지금의 집 한 채 가격이 될 정도로 옷을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자주색 물감을 만들려면 조개를 8천 개 정도에서 색을 추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자주색 옷을 살 수 있었죠.
그렇다면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는 매우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네요. 귀족과 왕족들이 루디아의 고객이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자주색 겉옷은 지금의 가치로 중국 돈 50만 위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는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엄청난 부자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거네요.
루디아의 집안 사람 모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놀란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네요. 돈과 재물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거죠.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바울에게 제공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 기지로 자기 집을 사용하게 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돈과 숙박, 식사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부자라고 다 루디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지만 돈과 재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성실하게 일하면 돈과 재물을 모을 수 있죠.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상황은 어떨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도 빼앗겨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똑같이 일하는데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부자가 되기 힘들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장사도 못하게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지배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해야 하지만 시민권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를 수가 없었겠네요.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을 수 없었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가난해지는 상황이었네요.
네, 어떠세요? 우리는 돈과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도 듣고 가난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과 재물을 벌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까요?
부자임에도 거룩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가난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네요. 둘 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 같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돈과 재물에 관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물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어려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돈과 재물이 많은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요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을 모으는 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돈과 재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시죠?
언뜻 생각하면 단순히 돈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돈을 벌더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이네요.
돈을 아예 멀리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회와 때까지 맞춰주셔서 돈과 재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거나 우상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진영 형제님은 오늘 처음 함께 했는데도 잘 이야기해 주셨네요.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과 재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거나 멸시받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 돈과 재물에 한이 맺혀서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오히려 돈과 재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가진 돈과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올바르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참여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주제로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돈과 재물이 많아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과 재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고생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부유한 신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 북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희입니다.
두 자매님들은 진심을 전하려다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있습니다. 일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진심을 전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앞서가지고
네.
이제 진심을 좀 전하려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요. 엄청 억울하진 않은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자,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자신이 얻게 될 이득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속에 살게 하셨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려 하지요. 예수님을 엿보며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면목상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인기 많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엔 손에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죠. 마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전에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은 문제 삼았었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가를 엿보다가 죽이려는 속셈이군요. 참으로 사악한 마음입니다.
이 병자는 본인이 고침을 받고자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미끼로 들여보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 머슴된 모습이네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병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병자를 이용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생각뿐이니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잘 보여주네요.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한가운데 세우셨죠. 안식일이지만 병자를 고치시려 하는 것인데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질문은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자비를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의 치유를 미루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사실인데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하고 잠잠했네요.
완악한 자들이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는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사람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애가 부끄러워 숨겨야겠다고 생각하면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받기 위해 손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걸 보면 결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장애를 드러냈고 그의 손은 즉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험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상태에 따라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긍휼을 베푼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광기로 가득해 헤롯 단과 손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결탁이라니 정치는 이상한 사람과 친구 맺게 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밀 이삭을 잘라 비벼먹고 손 마른 사람과 나병 환자를 고친 것,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고 치유해 주신 것,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죽이고 싶은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던 자들이 새 삶을 얻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은 죽여야 할 대상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주기 위해 살기 등등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그곳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몰려나온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거단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유대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여온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며 믿지 않거나 고발할 거리를 찾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삶에서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바를 얻은 사람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네, 원하는 것을 얻고는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인간적으로는 참 외롭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 예수님을 떠나가도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참으로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요 목적임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난 후 예수님을 떠나가는 군중들로는 세상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를 선발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습관을 따라 누구를 제자로 선발해야 하는지를 놓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군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질과 가능성을 봐야 하는지, 몇 명을 뽑아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필사적으로 구하는 모습이시네요. 자신이 다 결정해놓고 결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군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며 밤을 하얗게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부르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열두 제자 선발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제자를 뽑은 목적, 즉 제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제자의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을 통해 발견하셨나요?
네, 전도의 사명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제자의 사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 사명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하나님의 마음, 세계관, 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바탕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바른 목적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생각했던 자들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주님의 뜻과 의중도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군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더라도 주님의 뜻과 우중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 신은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들로 각 분야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한 분야의 조상이 된다는 건 대단한 업적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 출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세상의 시각으론 주목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 명단에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 내세울 만한 많은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은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가? 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네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를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아모스 3장 3절은 말합니다. 젊은 남자가 배우자의 조건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 외모와 경제적 능력인데 살아보면 이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 맞느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예쁘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예뻐 보이는 것도 믿게 보이고 돈 걱정 없이 살아도 상처받고 다퉈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게 되죠.
맞습니다. 제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모여들게 되죠.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멀려온 무리들을 돌보느라 식사할 시간이 없었네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헌신과 섬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친 상태는 귀신 들린 상태로 간주되어 가족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걸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이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진위 여부를 묻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가족임에도 예수가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예수를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것은 체포하다라는 뜻인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라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며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가족들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상한 소문을 사실로 믿고 달려와 붙들어 가려 하시네요. 다른 사람은 이상한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만큼은 감싸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뜻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나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가족들이 왔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며 나와 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겐 막대하고 다른 사람에겐 한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하나님적이고 반신앙적인 가족과 친척에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네,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도 나중엔 결국 변화를 받아 로마 제국의 박해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역시 불신 가족과 친척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새로운 가족인 교회는 결국 불신 가족들도 회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의 회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교회라고 하는 큰 가족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하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덕을 세우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서기관들은 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기적들로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흑색 선전을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흑색 선전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지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서기관들의 거짓 주장에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비유로 적극적인 반박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내전을 하거나 집안 싸움을 하면 자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우두머리인 사단과 그의 종들인 귀신이 서로 싸우는 것이어서 사단 왕국의 붕괴를 가져오는데 사단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또 강한 자를 공격하여 소유를 빼앗으려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무장한 강한 자는 사단을, 더 강한 자는 성령으로 무장한 예수님을, 집은 사단의 나라와 권세를, 그리고 그의 소유인 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무장한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중무장한 강한 자인 사단을 무장해제하여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호도하며 악의적 소문을 내는 일은 참으로 신성모독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에서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건 이처럼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의 힘을 빌려 한다는 것이나 이렇게 흑색 선전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러한 입장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미쳤다 생각해 체포하러 온 가족들은 훗날 입장과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승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며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쫓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한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른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며 안식일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듣고 유대와 이방의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는 주님을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군중들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사들을 선발하고자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라는 것을 가장 본질적 사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여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몰려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며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악의적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참 가족은 그를 둘러앉아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경계하여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흑색 선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자멸하는 길인데 그럴 리가 없고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의 결박만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교회와 사회의 어두운 영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선포하셨음을 알려주며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유대와 이방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피로를 채우신 후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게 하고자 제자들을 선발하셨음을 알려주며 제자의 제일된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흑색 선전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자멸하는 길이며 사탄보다 더 강한 자만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답하셨음을 알려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돌이키기 전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이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